아멘.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를 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무뎌지고 죄를 떠나지 아니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냥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패역자가 사륙죄 깊이 빠졌으며, 1절에는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벌하리로다, 다 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 행위, 그 다음에 행위가 뭐냐면 4절에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호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음란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호세에서 말하는 음행, 음란한 마음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다, 음란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음란한 마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음란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음란한 마음은 그래서 우상 숭배 이후에도 그런 또한 성적이나 도덕적 타락이 또한 잇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호세아에서 보는 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 음행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음란을 봐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면은 5절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음란한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왜냐하면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 우상 숭배한 것 그조차도 그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다른 믿음의 대상 우상 숭배 바알 아스도롯을 아스다롯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조차가 그것이 다 교만이다. 우리는 교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나 다른 사람과 어떤 뭐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관계성에서 내가 좀 우월하다 교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교만한 자다라고 생각하지를 별로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타락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해서 결국은 도덕적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적인 그런 우월감과 그런 교만이 거기에 또한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죄, 범죄, 도덕적 타락, 교만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까닭이라,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다 넘어졌다. 결국 이 교만죄, 우상 숭배했던 교만죄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넘어지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넘어지고 이런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형식적인 것이고 표면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이 양떼 소떼는 제사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러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고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자기들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 기업과 함께 망하게 된다, 삼킴을 받게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그 대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는 것은 전쟁이다. 전쟁이 선포됩니다. 심판이 선포됩니다. 외세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이 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선포될 때 뿔 나팔 불고 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내 뒤를 쫓는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9절에 보면 이 전쟁이 그들을 벌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이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하게 한다,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음행, 바로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하세요. 10절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징계표로 옮기는 자 같으니, 이 유대 그런 유다 지파의 어떤 위정자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의 죄가 뭐였냐면 경계표를 옮겼다. 이 경계표는 뭐냐면은 그 어떤 한 지역에서 한 지역에 이제 경계표가 있습니다. 지경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계는 우리의 토지다, 우리의 소산이다, 자기 어떤 경계를 확실시하는 이 경계표를 인위적으로 옮기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옮긴다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인위적으로 어떤 그 경계를 자기가 막 바꾸어서 결국은 남의 어떤 소득이나 남의 어떤 지역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서 자기 것으로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겠다, 거짓말하는 거죠. 잘못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표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잘못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죄악상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도들의 타락과 죄악상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다 사회는 굉장히 죄악으로 만연한 사회였어요. 도덕적인 타락이 각계각층에서 다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경표를, 경계표를 막 옮기는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를 했던 것이 유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회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시대를 통해서, 특별히 그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선지사 에레미야 이런 이사야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붓는다. 하나님이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또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 결국 인간의 말을 쫓는 것이죠. 이 유, 유다 사람들의 죄악과 비슷한데 이것은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서 거짓 우상을 쫓았고 거짓된 것을 결국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결국 뒤따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학대를 받게 하고 재판에 압제를 결국 또 받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거짓된 우상을 쫓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이전에 뭐 3절 4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것은 멸망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취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밖에 없다. 멸망당한다.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멸망,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될 상황이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유다나 이스라엘이 처한 그들의 공통적인 운명,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어려움 가운데 취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습니다. 다른 도움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어떤 괴로움들, 아픔들, 징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징계 출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엇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의 외세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으로 이 병이라는 것은 어떤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병입니까? 지금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엠파이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결국 그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병이다, 상처라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병,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엇이 병,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상처, 징계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들이 결국 아수르로 가서 아랍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 나라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원조를 구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아수르한테도 손 벌리고 애굽한테도 손 벌리고 그들이 구해야 될 대상은 그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될 대상은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이 그 어떤 문제와 징계나 심판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내가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그 다른 어떤 도움의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가장 원하셨던 바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요, 각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구합니다. 외세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래방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인간은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도움과 의지의 대상, 바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의 상처를 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꾸만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14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이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그들을 징계하고 탈취하겠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이 이 사자와 같은 공경에서부터 사자가 이렇게 탈취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 사자로부터 건져낼 자가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이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라고 이렇게 구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그런 액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반응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 도움,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을,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고난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말은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까지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나중엔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찾기를 원하고 자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리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